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1289쪽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1289쪽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에 있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누나의 머리를 조이며 사람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있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풍구를 아꼈거든.
다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심하며 가축도 많이 있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뭐 많은 말씀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시편 115편 15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세상에 그 어떤 복과 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축복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행복하지 아니한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가끔 누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만 묵상하니까 참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평안한 밤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예. 뭐가 필요해요? 더 이상 여러분. 뭐. 설교 끝. 예,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부족하지만 동역하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주의 일을 걷게 하신 거 이게 큰 복이라. 사명과 미션,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행복하시죠? 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사명이에요. 기적이고. 근데 오늘 이제 요나를 좀 묵상하니까 그 요나의 반응, 상태는 좀 안 좋아요. 제가 보니까 뭔가 이 가슴에 맺힌 한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러나 이 요나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해결함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요나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나 있다. 화가 났어요. 3절로 넘어가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죠. 그렇게 막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속에 화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화가 좀 요즘 많이 나십니까? 이 화가 많이 나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요나가 이 화가 난 이유가 뭘까를 보게 되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요나가 행복하고 기뻐할 이유는 저 니네 백성이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이 3일길이라가 되는 큰 길을 걸어 다녀야 되는데 하루길만을 잠깐 와서 뭐 옛날 그 저 신문 돌릴 때 말입니다. 너무 빨리 돌리니까 후에요 막 이렇게 막 돌리고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이 땅 망할 거요 뭐 이렇게 건성건성하고 돌아왔는데 아 그 땅에 큰 회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요나의 입장에 보면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뭐 해야 되는데요? 저 도시가 망해야 되고 저 악한 자들은 망해야 되는데 잘 되는 꼴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말로 배앓이가 꼴리는 거예요. 배앓이 뒤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겉으로 보면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겉으로 보면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근데 이 타락된 본성이 말입니다. 죄악된 본성이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게 돼 있어요. 그게. 이 타락한 본성이 내 자녀보다 옆에 자녀가 잘 가고 대학도 잘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배알이 아프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평안한 척 하는데 이게 인간의 타락된 본성입니다. 요나가 배가 아픈 것을 지나서 이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 심리학적으로 본 말입니다. 화가 났을 때 거의 100%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원인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에게서 요인을 찾고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좀 제대로 생각하는 건데 저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지금 요나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데 아니 고작 하루길 전해가지고 회개한다고 주님 어떻게 은혜의 용서의 복음을 저들에게 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요나가 이런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는 못 끝냅니다. 이 요나가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럼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대답하셔야죠. 도대체 네가 화를 나에게 내는 것이 옳으냐? 네 판단이 맞느냐? 이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요나는 다시 저 언덕방에 올라가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멍석을 깔고 대나무 집을 짓고 팍팍팍 짓고요. 저 니느웨 땅이 망하는 줄 알고 40일 안에 망할 것을 보려고 작심하여 가부장을 틀고 앉아있는 요나의 모습이 참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쟤는 망해에 달 녀석이야. 이게 타락된 본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렁쿨을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렁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했어. 크게. 좀 전에는 화를 막 쏟아냈던 이 녀석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완전히 기뻐해요. 누구 많이 닮았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너무 디테일하신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당근을 줬다, 채찍을 줬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낫습니다 주님. 요나 참,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박노클 때문에 크게 기뻐하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하물며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처구니가 없어. 네가 그렇게 아끼는 박농쿨 하나가 없어졌다고 죽느니 사느니 난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아닙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악한 영혼들이 저 니느웨 땅에 자오를 분변치 못하는, 즉 유아 청소년들이 12만 명이. 그러면 장년과 노인들, 어른들까지 다 합치면은 100만 명가량이 사는 도시가. 비교를 해봅시다. 하나님 왜 어처구니 없을까요? 너는 박농쿨 하나 아끼지 않냐? 박농쿨 vs 100만 명. 박농쿨 대 100만 명. 산술적으로도 어처구니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 너는 그렇게 네 머리에 있는 박농쿨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쌩 난린데. 저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100만 명이 눈에 보이지도 않냐 이거. 어떻게 너의 판단과 생각으로 저들은 죽어야 하느냐 생각하는가.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타락된 본성이요, 이렇게 악한 겁니다. 제가 청소년 때 그 유명했던 배우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였어요. 그때는 제 몸도 좀 닮았고 얼굴도 닮고 뭐 스포츠형으로 하고 닮아서 제 별명이 아놀드였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왜 이렇게 속이 후련한 겁니까? 뭐 자기 딸이 잡히거나 뭐 자기 집이 뭐 해코지를 당했다거나 손해를 보면 갑자기 뭐 총 들고 뭐 칼 들고 이래가지고 적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4대를 멸절하고 수십 수백만의 그의 총과 탱크와 비행기로 다 죽이고 오는데 미국의 백성들은 영웅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역지사지로 생각해 봅시다. 남들이 죽는 것은 하나도 눈 깜짝하잖아요. 남들이 손해보고 남의 피눈물을 빼는 것에 대해서는 내 자녀, 내 소유가 없어지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독과 악을 꽉 치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를 죽이고 마는 그런 사상교육으로 헐리우드 영화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습니까? 우리 너무 이 사상의 노예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계획, 내 소유, 내 자녀, 심지어 내 교회, 내 민족, 이 이기적인 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지막에, 이게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것 같아요. 야 요나야, 너 박농쿨 아꼈지, 너 네 집 아꼈지, 뭐 이런 거죠. 네가 좋은 보물 아꼈지, 그런데 내가 만든 이 사람, 백만 명 되는 이 사람 내가 아끼면 안 되겠니? 이 메시지거든요.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도 내가 너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품어서 사랑으로 은혜의 보좌기로 덮었듯이 내가 이 영혼들 덮으면 안 되겠니? 이거 요나에게.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박넝쿨 외에 내가 이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왜 네가 나한테 화를 내냐? 하나님. 네가 주인이냐? 오늘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주인 행세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인생도 네의 너의 것이냐? 내 인생을 내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성경에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뭐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심판자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의 지위, 피조물의 지위, 직분자의 지위, 세상에서 여러분의 지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지위를 반드시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서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이에요.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서는 순간 교만함으로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너무나 행복하지 않은 소리들이 많아요. 마치 우리 사회는 그 분노가 이렇게 꽉 쌓여 있고요. 제가 요즘에 운전하기를 좀 싫어하는데 뭐 눈도 아파서 그러긴 합니다만 운전을 하면 피난민, 피난 행렬에 서 있는 듯한 느낌. 막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 많고 안 그렇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PC방 살인 사건을 통해서 국민의 공분을 샀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물론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만 그를 감형 처리하지 말아달라는 국민 청원이 1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일하게 분이 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은 숙명여고의 그 아버지가 이 쌍둥이 딸에게 뭐 정확한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지 유출이나 조작을 통해서 1등급이 되고 1등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딸들이 자퇴를 시키려고 하니까 또 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1이라고 하는, 1등이라고 하는 그 성적을 가지고 자퇴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좀 생각을 해봅시다. PC방에 있는 한 청년의 그 죄악이 그 청년 말의 일입니까? 그 청년을 강하게 처벌을 하고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이 사회의 분이 사그라질까? 숙명여고에 있는 그 쌍둥이 자태, 쌍둥이 자매들을 마치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분이 풀리는 사회일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일까? 신문을 읽다가 동의가 되는 한 그 문장을 봅니다. 이 사회에 왜 이렇게 분노가 쌓이는가? 라는 글인데요. 사회 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건강 척도를 얘기하는 그 척도를 가늠하는 학문입니다. 거기에 리처드 윌킨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교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소득 불평등이 큰 사회일수록 살인 같은 중독 등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예를 들어 소득 불평등이 낮은 노르웨이, 핀란드, 북유럽 국가들은 살인율이라든지 자살률이 적고요.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수가 높은 미국, 영국,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OECD 회원국 간의 소득 불평등 지수가 가장 나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국민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용도 평균 이하. 상위 10%의 부자들이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소득 불균형의 나라. 젊은이들이 볼 때 이 사회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죄를 묻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사회 병리 현상이라 사회 전체가 병에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17년 범죄 분석에 의하면 1043명 중에 피의자 중에 426명이 무직자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 일자리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적인 악이 더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표출되어 이 사회가 폭탄과 같이 터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하므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부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겉으로 포장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문제를 뒤집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습니다만 속은 썩어버린 법입니다. 너무나 안팎으로 하야할 일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후세대들에게 건강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여 함으로 부탁드리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실 요나서를 왜 썼을까요? 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요나서를 왜 썼을까요? 도대체 수신자가 누굴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의 악이 니느웨 백성 악보다 더 독하다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 볼 때는 니느웨 백성이나 니네들이나 도친 개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니네들이 나의 은혜를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 아니냐 이거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은 꼴랑 요나가 하루 길 돌면서 복음을 선포해서 저렇게 회개를 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니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도친 개친입니다. 죄값을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굽어살피실 때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어떻게 보면 죄의 그늘 아래서는 도친 개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나눕니다마는 이 거룩한 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여러분이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아주신 것 믿습니까? 먼저 구원하신 거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할렐루야. 저라는 인간도 보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어제도 그래요. 하나님, 참 이 사회도 힘들고 교회도 문매를 맞고 참 힘드네요. 내가 그러니까 누워서 기도했어요. 누워서. 하나님 그 순간 은혜의 보자기로 덮으십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불붙듯이 사랑하는데 괜찮지 않냐? 그리고 잤어요. 1시에.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은. 정의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보다 사랑으로 덮으셔야죠. 그래야 사는 것이죠. 어떤 시를 보니까 재미난 시가 있어서 한 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의 온도는 36.5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사랑, love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73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니까? 내 옆 사람과 내 체온을 합하면 73도라. 사랑의 온도는 73도가 되어야 한다. 동감을 안 하시네. 너와 나의 체온을 더한 뜨거운 온도이기 때문에 73도라. 그런데 이 사랑도 36.5도의 사랑이 있다. 서로 끌어안았는데 화상도 한번 입지 않은 사랑은 36.5도라. 서로 한번 꽉 끌어안고 73도가 돼야 되는데 물집 한번 잡히지 않은 사랑은 36.5도라. 물집이 왜 잡힐까요? 옆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애쓰고 수고하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하다 보니까 73도라. 나만 있고 너는 없는 그런 사랑도 36.5도라. 나만 사랑하면 36.5도라. 여러분 몇 도의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또 하나의 온도가 있습니다. 무한대의 온도가 있더라.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4장 12절 여전히 안 떠 있겠네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나 한 겹, 너 한 겹, 하나님 한 겹. 나 한 겹, 너 한 겹 이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올 때 사랑의 온도는 무한대로 올라가더라. 멋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가슴에 불이 없으면 못합니다. 사랑이 메마르면 못해요.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차가워진 마음이 데펴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나 한 겹, 너 한 겹, 하나님 한 겹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막 끌어올리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데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